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10월 18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대의 소망 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읽어보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셨고 명확히 독립된 개체이시지만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그는 하늘에 뛰어난 영광이셨다. 그는 하늘에 있는 지성적 존재들의 사령관이셨으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세계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일체이시라는 진리 속에는 빛과 영광이 있다. 이 진리는 어두운 곳을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는 어두운 곳에 비추는 빛이다. 이 진리는 그 자체가 무한한 오묘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들을 설명해 주지만 그 진리 자체는 가까이 갈 수 없고 불가해한 빛 가운데 간직되어 있다. 화이주석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 예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로 죄인에게 나타나셔야 했다.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구속의 오묘한 이치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죄인이 이 사랑을 주목할 때에 이 사랑이 심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감명을 주고 심령에 통회하는 생각을 일으킨다.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으로 저희 생애를 개선하려고 힘쓰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저들을 이끄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감화력이 저들의 심령에 작용하여 양심이 각성되고 외적 생애가 개선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저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쳐다보고 저희 죄 때문에 못 박히신 자를 주목하게 하실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다. 정로의 계단 26.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요한은 왜 예수님의 창조주로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은 모든 신학에 있어서 창조의 중요성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창조에 대하여 성경에 계시된 대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2.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은 왜 우리 신학에서 그렇게 중요한 주제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십자가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였다면 우리는 무엇을 상실하게 되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LT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세대를 위하여 교육하기 위해 주셨던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과 또 염려되는 마음들 오직 말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와 말씀에서 만나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본문의 말씀이 중요하고 또 그 본문의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 묵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하고 나누면서 함께 하부르타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을 유지하는 비결인데요. 가족들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다가 또 이제 자녀가 출가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또 멀리 떨어져서 있고 이러다 보니 말씀 묵상할 수 있는 파트너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떼어놓는 시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 묵상 파트너가 한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2020년 새해가 되었고 또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파트너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이제 신명기를 새해가 되었는데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구한다는 그런 동역자 집사님의 글을 보게 되어서 얼른 집사님 저하고 같이 해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묵상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 묵상 파트너와 함께 나누다 보니 제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고 또 다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오기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라.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헬스먼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취하였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칭하였느니라. 우리의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이지 아니하나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아홉 규빗이요 광이 네 규빗이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산한 옥을 쳐부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산 왕 옥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가라는 질문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바산한 옥을 물리치는 장면 가운데에서 이 본문의 핵심 단어를 첫 번째는 율법, 땅, 복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산한 왕을 물리침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누릴 복을 허락하심.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며 제가 질문한 것은 이 왜 바산왕 옥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는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라고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읍의 남녀, 유아까지 다 진멸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남자들만 지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은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진멸하였을까요? 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가나안 나라에 가나안 땅에 이미 죄악이 가득 찼고 레위기 정보에 의하면 그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이 죄악 가운데 타락한 곳인지 아이들을 신에게 바치고 또한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 모든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 타락하고 아이들까지도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첫 번째 것은 먼저 그 땅에 있는 우상의 문화를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을 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진멸하여 더 이상 유혹의 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바산 왕 옥을 다 물리치라고 하셨으니까. 하셨구나. 온 나라에 뒤에 보면 그 지경이 어디까지였는가? 라는 질문을 보면,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부터 헤르몬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 취하였으니, 그리고 뒤에, 바산옥 옥이 있는 그곳에 있는 성읍들을 모두 다 그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점령하게 된 건데요. 이것은 바산한 옥은 바로 아모리 족속의 왕, 그 땅을 먼저 차지한 이후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누가 차지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보았는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지게 한 족속들은 바로 12절부터 땅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었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전에 먼저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나요?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 우리 손에 붙으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바로 여호와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까지 함께 줄지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장된 전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이시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기도하고 또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다음에 또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국민은 누구입니까? 국민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파에 온 후손들, 2세대의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지명을 하셨기 때문에 땅을 가는데 법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이 땅을 차지할 때 그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쳐야지만 얻는 그러한 도전 정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차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서 승리하되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승리였는가? 자, 살아남은 자가 바산왕 옥 한 사람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산왕 옥에 대해서 11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의 침상이 철 침상이고 또 암몬족상의 라빠이지 아니하여기면서 그가 암몬족 속에 이었고 또 이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아홉 규빗, 광이 네 규빗일 만큼 장대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철의 문화를 가진 이 바산왕 옥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었는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들을 물리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육축과 또 성읍들의 탈취한 것을 소유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전쟁의 승리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원인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이 차지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어지는 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의 적용의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큰 거인이 있을 때 내 앞에 있는 이 거인들을 나는 어떻게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 안에는 외부의 거인이 있고 또 내부의 거인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거인으로는 제가 지금 놓여진 상황, 건강, 경제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사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과 분위기 또 여건 이런 것들입니다. 또 내부적인 저의 그 거인은 의심과 불안, 두려움, 믿음 없음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붙들고 극복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바산한 옥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외부의 거인 그리고 내부의 거인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말씀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어려움 그리고 내적인 어려움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요즘 때때로 저의 아내와 함께 우리들의 노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쯤은 그런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서 살 것인지 등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희 아내가 가장 관심이 있고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에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주한 도시를 떠나 한가롭고 여유로운 시골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이 시골이어서 그런지 저는 시골이 너무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저희 아내는 저의 생각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기는 병원이 가까운 도시에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내가 특별히 도시를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도시를 떠나고 싶어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두 아들들이 도시에 살게 될 것인데 아들들이 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가까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볼 수도 있고 귀여운 손자들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이 너무 멀리 살면 자녀들이 명절 같은 때에 오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곳에 같이 몰려 살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아내의 생각입니다. 1층에는 큰아들 가족이, 2층에는 둘째 아들 가족이, 3층에는 우리 부부가 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저희 아내는 노년에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은 것이 그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자녀들과 함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이르러 끝이 나는데요. 그 중에서 18절부터 25절은 족보의 절정을 이루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과 정혼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결혼을 약속한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번도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 마리아가 아들을 낳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너무도 뜬금없고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겠다니요. 이것은 마을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 돌려 쳐 죽임을 당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어안이 벙벙해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에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도 마리아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드디어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보면 마리아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앞으로 일을 걱정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라면 예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홍해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바닷물을 가르라 하면 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시면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루 종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시면 예 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으리라는 천사의 말에 예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마음이 복잡해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요셉은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찼을까요? 믿음도 좋고 아름다운 마리아와 결혼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가 행복했는데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였는데 오늘날 보니 뜬금없이 아랫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리아를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요셉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어느 누가 용서가 되고 결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에게 어려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곤욕을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린 결론이 조용하게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결정한 요셉에게 하루는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도 곧 결정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홈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 그 역시 천사의 말에 적극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그를 철저하게 보호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천사가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좁고 험한 땅에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길을 즐겨하십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환경에 살아가는 우리와는 더욱더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에 출애굽한 백성들과는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내산에 머물렀던 그 기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짓는 바람에 도중에 시내산을 내려오는 일이 발생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 시내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시내산에 40일을 머물렀는데요. 40일을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친히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지시하신 것이 있는데 그 지시사항이 바로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살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으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도 충분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흡족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예 너희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 내가 거할 곧 함께 살 집을 지어라. 참으로 대단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떠나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사시겠다고 하시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모래바람이 날리는 황량한 사막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로 숨이 턱턱 막히고 밤에는 추위로 떨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 하나님이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사시겠다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실로 대단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 거칠고 황량한 사막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겠다고 하나님이 집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백성이 내 자식들이 사는 곳에 함께 살고 싶으셨습니다. 백성들의 온갖 고난을 자신도 몸소 함께 겪고 싶으셨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뜨거운 사막을 지날 때 하나님도 함께 지나고 싶었습니다. 백성들과 목마름을 함께 나누고 백성들의 고초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내 백성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자신이 거할 집 곧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도 하나님은 자세하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식양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지을 때 그냥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알려주신 식양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대충대충이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냥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하나를 노아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창문을 어디에 내어야 하는지, 몇 개를 내어야 하는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문을 어디에 어떻게 달아야 하는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방주, 곧 배를 몇 층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전체 길이는 얼마가 되어야 하고, 폭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료, 곧 어떤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어쩌면 어느 방에 어느 짐승이 들어가야 하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방주의 아주 상세한 설계도를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짐승을 몇 마리씩 배에 태워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 대충대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거할 집을 지어야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히 식양대로 지으라 하셨습니다. 식양대로. 저는 여기 식양대로 지으라는 말씀에서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성소에는 각종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성소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휘장과 그 휘장을 연결해서 지지해주는 각종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또 번제단과 물두멍이들 안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성소의 안으로 들어가면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 될 지성소에는 거룩한 십계명을 담은 법궤가 있었습니다. 성소는 홍색, 자색, 청색 그리고 가늘게 건 배칠과 해달의 가죽 등으로 지붕을 만들어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각종 성소의 기구들을 만들 때 그냥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식양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소의 기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식양대로 하라는 말씀을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식양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목사의 식양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감독인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장로의 식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성실한 일꾼들인 집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집사의 식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로서의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시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시고 그대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살지 마십시오. 그저 그런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늘의 시각에 맞게 생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소는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양대로 지어져야 했습니다. 둘째는 성소의 재료는 가장 귀하고 값진 재료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집을 짓는데 사용할 도구들은 가장 귀중하고 비싼 재료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들을 지탱하는 기둥까지라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후에 금으로 입혀야 됐습니다. 사용될 각종 휘장들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어야 했습니다. 성소의 뜰에 위치한 번제단은 놋 구리로 입혔습니다.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을 물두멍은 여인들이 정말 귀하게 입던 거울을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지라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는 거울 하나가 여인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거울은 그 여인들이 애지중지 아끼는 보물 1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자리 잡은 등대는 정금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 안떡을 진열하는 떡상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다음 금으로 입혀야 했습니다. 분향단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역시 그렇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곧 속죄소는 정금으로, 그 위에 속죄소 뚜껑을 감싸고 있는 그룹 천사 역시 정금으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값진 재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육신의 부모님께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원하고 그렇게 드립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3절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비가 새고 여기저기 볼품없이 부서져 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자기들은 비싼 집에 살면서 배를 두드리며 사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그 교회는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집사님 한 분은 어떤 곡식이든 가장 먼저 수확한 것은 반드시 젊은 아들 같은 저희 부부에게 가장 먼저 가져오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가장 먼저 수확한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목회자인 저희들에게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리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넉넉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셋째, 모든 예물은 반드시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이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정하고 또 사정해서 드리는 예물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는 예물만 하나님은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위한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한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백성들이 이렇게 재물을 가져왔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6장 4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론 남녀하고 성소에 들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재물이 차고 넘쳐났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가져왔습니다. 그저 의무감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즐겁고 헌신한 마음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만 가져오라고 사정할 만큼 많은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집이 마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값비싼 재료들을 사용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계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들과 동고동락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는 매일매일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또 지성소한 법궤의 속죄소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그들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종 위험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된 힘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무서운 맹수와 불뱀들이 그들을 공격할지 몰랐습니다. 낮에 뜨거운 햇볕과 밤의 추위는 그들을 더욱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수시로 주변의 민족들이 나타나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물가에 내어놓은 어린아이 신세가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족하지 못하시고 그들과 함께 살자고 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오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애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영원한 영생과 행복을 누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삶을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